할렐루야. 지난 시간은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신다는 말씀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한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 즉 아주 작은 디테일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여 강풍이 아닌 미세한 바람은 옷을 얇게 입거나 옷을 벗고 맨살로 있을 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의 음성도 미세하게 들리기에 두터운 죄의 옷을 벗어야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좀 벗어버리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어도 늘 신경 써서 성령의 음성을 주 깊게 들으려 해야 느껴지고 순종할 수 있으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세, 다시 말해 디테일에 강하고 예민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또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 즉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듯이 우리도 자기가 앞서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잠언 8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란 바로 지혜를 말하는데 잠언 8장은 지혜장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즉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문 곁에서와 내 문설주 옆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 다시 말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영적인 기다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다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 중에 천국을 기다림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다림이 있고 또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참고 기다림이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먼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다는 말은 사전의 정의를 보면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림 한면 먼저 떠오른 분이 계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연약한 인생들이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충보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두 손 모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힘들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처럼 소망 중에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 기다림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이재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가 더디고 심지어 죄악 중에 거했을 때라도 친자식처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눈물로 중보하시며 10년, 20년, 30년, 40년이라도 기다리셨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들이 변화되어 시험 중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다림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중국의 강태공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낚시에 바늘을 매지 않고 오랫동안 세월을 낚으며 기다린 끝에 주나라의 재상으로 발탁되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공으로 제나라의 군주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한신대장군도 젊었을 때는 거리에서 시비가 붙자 싸움을 피하려고 시장 불량배의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서 겁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큰 뜻을 잃지 않고 묵묵히 때를 기다린 결과 명재상 소화의 추천을 받아 한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통일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끝은 영육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에도 부정적인 기다림과 긍정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기다림은 조바심과 조급함 속에서 짜증과 힘듦의 시간이 되지만 긍정적인 기다림은 기대와 설렘 속에 행복을 배가시키는 활력소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것은 침샘이 가득 고이도록 기대감으로 행복하게 하며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기다리거나 봄과 가을에 소풍을 기다리는 것은 설렘 속에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기다림 없이 쉽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 귀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기에 값어치와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삶이 몸이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오랜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의 삶에 행복과 감동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을 즐겁게 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성격 속에는 빨리빨리 하는 조급한 성격의 DNA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홍콩에서 스튜디오스로 근무하며 몇 년을 살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름난 식당을 가려면 최소한 1시간 내지 길게는 2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못 기다리고 다른 식당으로 주로 가겠지만 그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웃으며 대화하며 즐겁게 기다리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넘기면 힘들어하는 것과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행복하게 기다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점을 맛있는 음식에 맞추느냐 아니면 시간에 맞추느냐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성격의 사람은 내용물보다는 시간 자체에 온통 마음을 쓰기에 삶의 여유가 없고 늘 시간에 쫓겨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지배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 반대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값진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씨를 심었을 때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파헤치면 씨는 싹을 결코 틔울 수가 없습니다. 또 과일도 제 날짜까지 기다려야 탐스럽고 잘 익은 열매가 되어집니다. 김치도 겉절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묵히고 삭히면 더 맛있는 김치가 되고 예금이나 적금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이자가 붙어 큰 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주는 오래 숙성할수록 맛이 더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로 비싼 포도주는 지금으로부터 237년 전에 만들어진 1787년산 샤토 라피트라는 프랑스산 포도주로 한 병의 가격이 무려 16만 달러, 하나로는 약 1억 5,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끝은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가치를 더해주는 풍성한 열매가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의 삶의 행복을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일을 서둘러서 하다 보니 꼼꼼히 살피지 못하여 정확성이 결여되기가 쉽고 또 말이나 행함에도 실수가 많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얼마 전 당회장님께서 설교 중에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치매나 건망증보다도 조급한 성격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더욱이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말처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매사 서두르지 않고 심사숙고하기에 언행에 빈틈이 없고 일을 신중하고 침착하게 처리하기에 맡은 일에 실수가 적고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습니다. 또한 때를 분별하여 기다릴 줄 알기에 여유가 있고 상대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또한 편법을 안 쓰고 정도를 걷기에 주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와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다림의 끝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기다림의 축복은 첫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여기에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안에서 맺힐 수 있기에 사랑의 열매가 첫째이고 절제를 통해서 온전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에 절제의 열매가 마지막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 참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알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맺힐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맺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다림의 중요성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과 두 번째 임금인 다윗의 좋은 예입니다. 사울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처럼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그래도 그중에 나은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리 좋은 점을 갖추었어도 연단을 받아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온전한 그릇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연전연승으로 잘나가니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가 되어 결국 버림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 임금의 예를 살펴보면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합한 중심을 보시고 어린 나이에 왕의 제목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연약하고 변개하는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또한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연단의 수레바퀴에 넣으셔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온전한 그릇으로 만드신 후 왕으로 세우십니다. 물론 남아있는 육의 속성이 있었기에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고 또 그녀의 남편을 살인하게 사주하는 등의 죄를 범하는 일도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바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후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철저히 겸비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남은 죄성까지 온전히 깨뜨리고 변화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임금이 되어 그리스도가 그 뿌리에서 나오는 축복과 천국에서도 높은 서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금광석이나 철광석이라도 연단을 받아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금이나 강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만큼 가치가 떨어지고 철도 당금질을 하지 않으면 끈끈한 성질인 인성이 떨어져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이 부러진다면 가치가 그만큼 없겠죠. 이런 불순물들을 엄청난 고열로 해서 제거하는 연단을 거쳐야 순금이 되고 해모로 때려서 밀도를 촘촘하게 하는 당금질을 거쳐야 강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이나 철이 사람처럼 감각이 있다면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금이 연단이 너무 뜨거워 중간에 못 참고 그만두면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 14K가 되고 참는 데까지 참다가 마지막을 못 버티고 그만두면 18K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철도 당금질이 아프다고 못 참고 그만두면 인성이 약하여 쉽게 부러짐으로 강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때 순금이 되고 강철이 되므로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것이 기다림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당자님의 욥기 강의를 들으면서 욥과 모세를 떠올리며 기다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상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지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인 40년을 기다린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애굽의 왕자였던 신분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와 처가살이를 하며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중심에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누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또 송사에 관여하여 재판관이 되려 했던 모습이었는데 연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불렀을 때에도 굳고 사양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0년의 기다림이 온전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사단의 송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많은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온몸에 악창까지 나서 너무 고통스럽게 되자 그 얼마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결국 자기 의분에 못 이겨 처음에는 친구들과 변론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 기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망하고 비방하는 욥을 향해서 마치 상처에 고름이 꽉 찼을 때 터뜨리면 염증이 쉽게 났듯이 그 악이 다 나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무르익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욥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창조의 오묘한 섭리들을 통하여 시원하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은 너무나 감탄스럽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천국의 큰 죄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경책하듯이 아픔을 참으시며 시험을 허락하셨고 또한 모욕을 참고 견디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 나타나셔서 욥을 회개케 하고 온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사랑에 힘입은 욥은 결국 온전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도 갑절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욥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조급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기다렸다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은 중심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내 깨달아 다윗처럼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신속히 연단도 끝났을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오직 감사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며 자기를 믿고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서 깨닫는다면 다윗이나 모세처럼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온전한 그릇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축복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는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축복만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 즉 아니라도 있고 웨이트, 즉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아직도 때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때가 되기까지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은 크기만큼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적은데 음식을 많이 담으면 음식이 넘쳐 주변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그릇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수 없듯이 영적으로는 은사나 능력이나 물질의 큰 축복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받았을 때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진정 사모하는 사람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그릇을 신속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럴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하거나 낙심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그릇을 준비해 갔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며 먼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채워나갔습니다. 형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나를 형들의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신의 들렘과 이로 인해 상처받았을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대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는 신앙과 인격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성숙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각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거처를 구할 때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고센 땅을 희망지로 말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에도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식사하면 부정을 입게 되므로 애굽의 종들이 음식을 따로 먹을 수 있도록 살피고 배려하는 선한 마음씀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에도 성실하게 일하며 능력을 쌓아 결국 인정받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총무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7년의 큰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해서 왕이야 모든 대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어느 누구의 반대도 받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것을 기반으로 무리 없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억울하게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히 일한 결과 전옥의 신임을 받아 옥의 재반 사물을 맡게 되었고 이어서 보디발의 신임을 다시 받아 왕의 관원장들을 수종하는 일까지 맡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치의 냉혹함을 배울 수 있었고 한때 이렇게 관원장까지 될 정도면 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이 한때 잘 나가도 또 순간에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운 후에도 삼가 조심하여 왕과 신하들의 눈밖에 나지 않게 선한 지혜로 끝까지 총리의 직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때가 오지 않나 하고 답답해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런 그릇은 쓸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다림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신앙서적을 읽었는데 때를 기다리며 기도를 쌓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내용의 간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 어느 지방에 사는 성도의 가정에서 평소 존경하고 신뢰하는 목사님에게 자신의 반항적인 아들을 몇 달간 함께 숙식하며 지도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에 부탁받은 목사님은 수개월 동안 같이 숙식하며 문제의 아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차도록 좋은 때를 기다리던 목사님은 마음을 굳게 닫고 반항적인 그 아들에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목사님은 현관에서 그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 신으려 허리를 구부린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 아들은 결국 변화되어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아들에게 무리하게 말하여 상처와 불편함을 주기보다는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린 결과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솟구쳐 올라왔고 이를 보고 있던 그 아들을 감동시켜 변화 열매로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본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여집사님이 타교회를 다니는 남편에게 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권면하셨는데 오히려 핍박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번 주일에 함께 본교회로 가겠다고 말하고는 그 말대로 등록해서 그 여집사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본교회에서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남편 집사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오랫동안 꿈에 원로 목사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서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목사님 꿈 꾸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런 꿈을 꿀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서 더욱 아내 집사님을 핍박했는데 급기야 13번째 원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실 때는 그날에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아 이제 안 나가면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간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을 주관하여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므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은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낙수물 전도법이 있습니다. 낙수물 전도란 산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 낙수물이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말처럼 변함없이 꾸준하게 때를 기다리며 전도하면 결국 열매가 맺힌다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교계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전도의 사명임을 강하게 깨닫고 전도에 힘쓴 결과 부임한 교회마다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주변 학교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지금은 대교회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방법이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며 두드린 결과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때를 기다린 결과 기도의 양이 찼을 때 응답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르게 환경이 바뀌고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될지라도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삼아 요셉처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대로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그릇에 예비된 축복을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축복은 셋째로 정확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성령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경우와 성령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마음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은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거나 무언가 마음에 올 때 기도하면서 확신과 응답을 구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온 것은 점차 희미해지지만 사라지지만 성령의 음성과 주관은 평안한 가운데 더 뚜렷하게 마음에 남기에 이것을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음성과 주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앞서고 무시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드리려 하지 않고 혹 들어도 내 뜻대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에게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서면 하나님은 지켜만 보실 수밖에 없고 내가 멈춰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도 하나님이 놔두시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자신의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일이 악화되고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결국 자기 지혜를 온전히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의 경우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지혜를 동원하여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 앞에서는 가진 갖가지 지혜를 동원하여 피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메어 달리면서 자기를 철저히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주관하여 순간에 서로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시켜 주심으로 마음의 모든 연단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은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자기의 딸 디나를 더럽힌 일로 레이와 시므온 두 아들이 세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멸절시켰을 때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신상을 버리게 하고 단을 쌓으려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 고을들로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쫓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예전처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 위기를 잘 넘기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결과 일이 더 어려워지고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음성과 주관에 대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빠르며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확신이 올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정확히 받는 차원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온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조급함과 자기가 앞서는 것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깨뜨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진리에 대한 응답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앞서는 사람은 조급하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는 잘못 깨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인지를 응답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은 방법론을 정확히 주관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기도로 의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주관을 받아 지혜로운 방법론들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먼저 경험자들의 말을 참고하고 중요 사항들을 미리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비교 검색해서 만반의 채비를 다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음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구하며 성령의 주관과 도우심을 구해야 형통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혜와 경험들을 의지하여 조급하게 앞서간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기에 형통함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정확히 받으려면 조급하고 자기가 앞서는 분야들을 철저히 변화시켜서 매사 신중하고 깊이 있게 살피고 궁구하는 성격으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해왔던 일에 대해서는 늘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지나다녔던 돌다리라도 계속 물살에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 약해져 무너질 수가 있기에 확인해보라는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 장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어제까지 했던 식당들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연락 없이 가면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었는데 맛집이라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20분인가요? 20, 30분을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늘 해왔던 일이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루틴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영적으로는 아주 유익합니다. 저도 요 근래 이런 비슷한 일로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사 신중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임금은 똑같은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지만 두 번째도 쳐들어왔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서 다른 답을 받아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매사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형통한 인도와 축복을 받아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매사 같은 상황이라도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이루며 있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카톡이나 문자로 급하게 소통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 쉽게 풀릴 일을 급하게 카톡이나 문자로 소통하다가 자신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오히려 오해를 낳고 일이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는 간단한 대화에 유용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 깊은 소통이 필요할 때는 직접 만나서 대화로 풀 일이 있고 또 전화통화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함 속에서 자기가 앞섬으로 주관을 받지 못하고 중요한 대화를 카톡이나 문자로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 자기가 앞섬으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지 못하여 나오는 실수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에 따라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대화보다도 글이 편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 혹여 문자라도 조급하지 말고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 감동적으로 써서 보내므로 상대에게 자신의 진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아 확신 속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MZ세대들은 자기들의 취향과 맞지 않으면 한두 번 대화해 보다가 이내 마음을 닫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확히 주관을 받아야 소통을 이어가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대한 응답으로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대화 자세를 원하는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때그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혜를 받기 위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정확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아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온전한 그릇을 만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40일 금식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율례의 말씀들도 풀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물리쳐주자 여종의 주인의 고소로 심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런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종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창피한 일을 당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잠잠히 참아 기다린 결과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이로 인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파키스탄 성회 때 테러의 위협으로 문이 닫혀 집회가 무산될 위기에서도 침착하게 12시에는 문이 열리라는 성령의 주관을 받고 이것을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린 결과 결국 12시에 문이 열려서 집회를 무사히 치르고 파키스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막연한 기다림은 의미가 없고 지루할 수 있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은 가치가 있고 삶을 더 활력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때를 기다리면 그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축복은 첫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림을 통하여 오래 참음의 바탕에 풍성한 성령 열매를 맺으며 또한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받으며 나아가서 정확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아 만사형통의 축복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